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9장 23절 예, 두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서너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요 또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있다가 말씀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모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그게 죽음이든 아니면 장기간 먼 곳으로 떠날 때 아니면 영영 또 이별을 할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방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 또 그동안 참 고마웠다. 그땐 정말 내가 미안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 1, 2, 3일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한다, 참 고마웠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그 사과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아주 흔하게 쓰는 말들인데 왜 이것이 내가 이 사람을 멀리 떠나보낼 때 이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되는가. 그게 참 이상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들을 더 하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은 길고 긴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흔한 사랑한다, 고맙다, 그땐 정말 내가 미안했다 이 말의 본래의 충실한 의미를 제대로 한번 전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긴 했지만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어떤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또 반대로 떠나가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당부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구절 말씀을 보면 9장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그 윗구절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외형적인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는데 장차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서 예수님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좀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셨습니다. 명분이 딱히 없는 굉장히 억울한 누명과도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유쾌하거나 그들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승이 떠나신다니,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떠나가신다, 이런 슬픔의 소식을 제자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가는 말씀이 마무리될 때 한번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너희들 마음을 다잡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이고 세상의 그런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 기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오늘 간단한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의도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근거로 삼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스승에게 지도를 받고 그것을 통해 내 주장과 내 뜻과 목적을 스승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다르지만 아, 그 길이 맞다 하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친 바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중요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대로 다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직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이 100%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고 나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시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큰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생명의 모든 가치와 효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까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워낙 간사하다 보니까 내 믿음은 이렇지만 절대 그렇게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보다 내 생각대로 더 살려고 하고 또 순종하는 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착각하며 삽니다. 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모든 생각과 뜻과 목적도 우리의 스승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읽으신 대로 23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신 분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 사람들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갈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복을 받았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입을 다무는 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과 조롱과 핍박으로 그 물들여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과 이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모진 고통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풍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결핍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 않고 춥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말씀에도 있듯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단순간에 멋지게 한번 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멋진 차를 운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멋을 부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비록 지금 힘이 들지만 또 얼마 안 있어 충분한 보상과 기쁨이 따른다면 직장에서도 힘든 일을 감수할 수 있고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앞에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앞에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힘든 것쯤은 어느 정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말씀에서는 우린 어디 한 군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쉽게 잊혀지고 간과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들을 유혹했을 때 그들은 미혹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래전 우리 율법의 관습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고 새로운 믿음을 취한 이들에게 유대인들의 내 동료였던 사람들, 내 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유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성도들을 향한 그 미혹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핍박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비방을 하고 또 다른 믿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동시에 핍박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이 있습니다. 또 격려와 응원보다는 시련과 아픔이 뒤따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알아주실까?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한 그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이것을 지켜나 보시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갖춰야 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있는 확신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확신이 없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6절에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언제나 약속과 동반됩니다. 약속이 없는 인내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인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기 위한 두 가지 확신과 인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확신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내가 자랑하고 싶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날마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날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날마다 하면 힘드실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직장 생활을 우리가 잠시 쉬기 때문에 그나마 5일의 생활을 잘 버티고 또 다음 주 한 주일을 지내는 것인데, 직장 생활보다 힘든 게 있고 많은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힘든 게 있고 세상에 어떠한 그런 근심되고 고통되는 일보다 힘든 게 있다면 저는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입니다. 휴일이 없고 공휴일이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과중한 힘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안식을 준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처음 선택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 사람들로 태어나서 정말 장차 우리의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선택한 십자가, 또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십자가는 내 선택이나 이제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졌지만 이 말씀대로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까지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날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 안에서 다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본문의 24절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의 능력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부적인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착각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아, 이것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치료받기 힘든 질병이나 중독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런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병이 재발하거나 다시 그 중독됐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방송에서나 주변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의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내가 받은 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건강관리의 비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예전의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더 안 좋게 되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에서 흘러나오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그 생명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가길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9장의 말씀과 14장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대상도 다루고요, 지금 시간도 다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큰 무리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던 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돌아서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과연 나를 따르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더 확신을 주고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등을 돌려서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이 저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갑자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나 형제와 자매, 자식, 심지어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들은 갑자기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인가? 가정을 버리라는 말인가? 또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라는 것인가? 또 독단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인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신기한 일들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군중이 되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인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서는 제자가 되느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좀 깊이 아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좋고 사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근심이 되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염두에 두는 그 마음의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계속 염려하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기 마련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장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기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가족을 주신 분도, 또 가족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나의 생명과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너 생명을 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네 번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극히 손해라고 여기는 것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손해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가치 기준과 그런 세상의 그런 잣대들이 있지만 그것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손해를 기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내 선택에 대해서 과도한 너의 믿음 생활에 그런 광신적인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당한 손실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절대 손실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갈보리 사랑 침례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을 저는 소유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또 우리의 손실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자질이 지극히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그런 군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손실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 손실도 능히 저희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